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까 올른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꼽으라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해방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억압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그 권력은 절대 스스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어떤 심각한 위기를 느낄 때에만 그 행동 방식을 변경할 뿐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백성들의 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다가 극심한 재앙을 겪고 난 후에 비로소 백성들의 요구에 응해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애굽의 이 바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태양에도 태양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고 바람에는 바람신이 있고 또 다산의 신이 있고 풍요의 신이 있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아마 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로 4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아마 뼛속까지 그들에게는 그 애굽의 그 신이 신들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제1우선으로 섬겨야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2절 말씀에서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개구리 재앙이 바로 두 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구리에 대해서 특별한 점은 성경에서 개구리라는 말은 이 본문과 시편의 두 군데에서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마음먹게 만든 그런 첫 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절에 보시면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에게 이 개구리는 생명과 또 다산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한 후에 물이 빠지는 12월 중순이 되면 나일강의 이 비옥한 통양 위로 수많은 개구리들이 기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 또 번영의 상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4절 말씀처럼 이 개구리가 침실 부엌에 막 우글우글 된다면 또 거기서 개구리들이 치이면서 막 죽은 개구리들의 악취와 냄새가 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풍요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다산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골칫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보십시오. 소를 신성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간보다 거리에 다니는 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소를 죽이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개구리를 죽이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구리를 풍요와 또 다산의 상징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된 이 애굽의 신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하나 격파해 가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무력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또 아론이 행한 이 일을 요술사들도 그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때로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적의 흉내를 냄으로써 우리의 정신과 관심을 현혹시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없앨 능력이 없습니다. 개구리를 부를 능력은 있어도 개구리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로 통해서 더 많은 개구리가 불어나서 골칫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것을 멈출 수 있도록 간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구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이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같은 사람도 이 악한 사람도 낮아져서 기도를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재앙 앞에서 잠시 잠깐이지만 낮아집니다. 낮아질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낮아지지 못합니다. 급한 불만 끄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또 표현의 문제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런 주석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 바로의 마음 속에 이 완강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 꽈득 이렇게 들어차서 그것이 나타난 것이라, 그것의 표현의 문제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되는데 그게 잠시 잠깐이라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엎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시면 이 후렴부에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이렇게 찬양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은 물렁물렁합니다. 진흙은 주물를 수 있습니다. 빚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흙처럼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의 가치관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바위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진흙처럼 빚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낮아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 풍요를 가져다 줄 걸로 생각한 이 개구리가 오히려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세상을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의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이 재앙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참 진리가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요 참 기쁨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로가 급한 불만 끄고 다시 마음이 완강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만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그런 아니라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리는 안일함과 교만한 모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진흙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내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헛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이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또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